제15편 선악의 싸움 4단계 두 번째 강의를 들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해가 점점 길어져서 정시에 오기가 조금씩 더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끝날 때까지 7시 시작하고 8시 반 경에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마칩니다. 계시록 22장까지 제가 대략 시간을 예상을 해보니까 도무지 예정된 20회 가지고는 시간이 될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 3회 정도 더 연장이 되지 않을까 지금 현재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세계 역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선과 악의 싸움입니다. 선악이 싸우고 있고,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고, 인간의 운명은 영원히 살든지 영원히 죽든지 둘 중에 하나로 결판이 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싸움을 이제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빛과 어두움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빛은 이미 드러나 있습니다. 이 빛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두움의 세력은 그 주인이 사단인데 어떻게 생겼는지조차 모릅니다. 어떻게 일하는지도 모릅니다. 이 사단이 이용하는 세력을 성경의 여러 곳에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국가나 어떤 세력을 이용해서 사단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사람들이 금방 알아차리고 눈치챌 만큼 미련하게 하지 않고 마치 그것이 빛인 것처럼 선인 것처럼 양의 탈을 쓰고 또 천사의 모습으로 하기 때문에 분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절대로 사탄의 하는 일과 그 정체를 분간하기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입니다.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니라. 우리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앞에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그것이 마치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네, 어두운데 비치는 등불과 같다. 이 어두움의 세계, 사단의 정체, 사단의 하는 일을 알기 위해서는 예언이라고 하는 후레쉬를 비춰야만 볼수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깨닫지 못하면 이 어둠의 세력, 사단의 활동을 우리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마치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단의 길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보기에 바른 길이지만, 옳은 길 같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어디서 들은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누가 한 말을 가지고 내 신앙을 결정하면 그거는 큰 오류입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고, 특히 어둠의 세력, 사탄의 세력에 대한 우리의 판단력은 예언을 통해서밖에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긴 여정이긴 하지만 창세로부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고 계시며 또 사단은 어떤 모양으로 인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하여 꽤 소상하게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오늘 배우신 것 다음 화요일 되면 뭐 거의 다 잊어버리시죠. 그건 뭐 충분히 이해하고 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러한 공부를 통해서 방향은 잡혀야 됩니다. 방향. 상식과 지식은 뭐다 잊어버리실지라도 적어도 신앙의 올바른 방향은 잡혀야 이 공부를 한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동안에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에 명백하게 나와 있고 예언적으로 확실하게 성경적으로 증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알고 있던 것과는 조금 다르다고 그냥 배척하는 사람들이네. 그것은 아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자기가 성경 다 아는 게 아닙니다. 저도 다 모릅니다. 그러나 밝혀지면, 정말 성경 앞뒤로 역사적으로 밝혀지면 자기가 가진 것과 다를지라도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직한 양심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고 지도하십니다. 이제 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선악의 싸움이 어떤 모양으로 전개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 전반적인 구조가 요한계시록 12장만큼 아주 명확하게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12장을 가지고 이제 11장까지는 공부를 다 했죠.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고 힘든 고개는 넘었습니다. 이제 12장부터는 그런대로 우리가 꽤 이해하기가 용이하고 또 상당히 이제 합리적으로 우리가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사건들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조금 먼저 하던 공부보다는 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59페이지를 보시면 계시록 전반에 대한 구도를 간략하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도표 보이십니까?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계시록 전체가 1장과 마지막 장두장 그리고 역사 부분과 심판 그리고 중앙에 선악의 마지막 싸움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만 오늘 갈 길이 멀어서 여러분께서 그냥 도표를 참고하시고 계시록 오늘부터 공부하시게 될 12장, 13장, 14장은 계시록 전체에 있어서 중심이고 계란으로 비유하자면 노른자와 같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12장, 13장, 14장을 바르게 이해하면 계시록 전체를 거의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폭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석장을 공부하는 동안에 좀잘 유념해서 공부에 임하시면 좋겠습니다. 16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 계시록 12장은 선악의 싸움을 네 단계로 정리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지난 시간에 받은 교재입니다. 거기에 다 나옵니다. 근데 계시록 12장을 우리가 공부해 나갈 때에 거기에 기록된 순서대로 역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맞질 않습니다. 왜 순서대로 하면 맞지 않은가 하면은 계시록의 꽤 많은 부분에 또 예언서의 많은 부분에 A라고 하는 어떤 이제 주제가 나오면 이어서 B라고 하는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다시 A에 대하여 보조 추가 설명하는 A 다시가 나오고 B에 대하여 설명하는 B 다시가 또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냥 차례대로 해석해 가면은 틀립니다. 이 A는 여기와 연결돼야 되고 B는 B와 연결돼야만 이것이 순서가 맞게 돼 있습니다. 거기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놨습니다. 계시록 12장 1절과 2절을 보면 한 여자가 나타납니다. 3절과 4절을 보면 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5절과 6절을 가면은 먼저 나왔던 여자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7절로 9절에 가면 그 앞에 나왔던 용에 대한 부가적 설명이 나옵니다.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차례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이런 개념을 가지고 계시록 전체를 분석해서 그 차례를 정해서 정리하면 이제 네 단계로 정리가 되는데, 1단계는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입니다. 이것이 제일 먼저 있었던 사건이에요. 1절, 2절이 먼저 있던 사건이 아니고 7절과 9절이 먼저 있었던 사건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 싸움의 내막을 보면 싸울 때 혼자 싸웁니까? 상대가 있어야 싸웁니까? 상대가 있어야 싸우죠. 이 싸움의 단계 단계마다 반드시 양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중에는 싸움에 관련된 단어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2장 7절로 1절에 7절로 9절에 보면 누구와 누구와 싸웠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같이 싸웠다. 분명히 양편이 나오고 싸웠다고 나오죠. 그 다음에 우선 구조만 살펴보고 잠시 후에 설명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지상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이로 상징된 예수와 또 용으로 상징된 사단이 나옵니다. 반드시 용이 언제나 나옵니다. 이 어둠의 세력의 주체가 계시록 12장 1절로 5절을 약간 간추려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여기 누구하고 누가 싸웁니까? 아이와 용이 싸우지요? 그 아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단어죠. 두 번째 싸움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의 싸움이라고 보면 되겠죠. 세 번째, 계속해서 이제 싸움이 벌어집니다. 계시록 12장 6절, 13절, 14절 좀 정리해서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꽤 긴 내용입니다만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웁니까? 여기서는 여자와 용이 싸우죠. 네, 확실하게 나오죠. 네, 싸우고 이제 도망가고 쫓기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여자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셋째 싸움은 사단과 교회가 싸우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은 이 세상의 세력을 이용하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싸움, 계시록 12장 1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여긴 또 누가 싸웁니까? 여자의 남은 자손과 용이 싸우죠. 이제 예언을 공부하면 이런 것들이 자꾸 눈에 들어와야 조금 재미가 있죠. 이렇게 알고 보면 예언은 그렇게 막막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괜히 그냥 겁이 나서 들춰보질 않아서 그렇지 일단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기도하면서 예언을 연구하면 차곡차곡 다 풀려가게 돼 있고 그 속에 대단히 깊은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복습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교재 보시지 말고 저 화면을 보고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첫 번째 싸움은 누구하고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미가엘과 용이죠? 두 번째도 역시 용이 나오죠? 용하고 누구하고 싸웠습니까? 용하고 아이. 사실 미가엘과 아이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대상은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싸움은 또 용이 나오죠? 용과 여자가 싸웠습니다. 네 번째 싸움은 용과 남은 자손이 싸웠죠. 이것이 선악의 싸움 네 단계입니다. 세 단계는 이미 지나갔고 넷째 단계는 우리와 관계된 우리가 당면하게 될지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럼 이제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 161페이지 1단계 싸움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그리고 용과 그의 사자들이 어디에서 싸웠습니까? 하늘에서 싸웠습니다. 미가엘이 누구인가? 미가엘에 대한 설명이 상당히 어렵기도 하고 많은 설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 이름으로서 미가엘도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하늘의 존재로서의 미가엘 이름은 다섯 번 나옵니다. 거기 교재 4회라고 되어 있는데 5회로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하늘의 존재로서의 미가엘은 다섯 번 나옵니다. 다니엘 10장 13절에는 군장 중 하나 미가엘로 나오고 다니엘 10장 21절에 보면 군은 임금할 때, 왕할 때 군입니다. 군 미가엘. 그 다음에 다니엘 12장 1절에는 대군, 큰 임금, 큰 왕, 대왕 미가엘 그렇게 나오고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로 나오고 계시록 12장 7절에서는 앞에 아무 수식 없이 미가엘 그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 미가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는 우리의 임금 되시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그런데 둘 다 성경의 근거가 나오죠. 유다서 1장 9절에는 천사장 미가엘로 나오고 다니엘서 10장과 12장에 보면 군, 이 군은 왕이고 임금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미가엘 그렇게 해도 전혀 성경에 틀리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어느 것이 더 합당한가?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나오는 내용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옵니다. 지금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하늘의 싸움이 벌어질 때에 천사장은 누구였습니까? 루스벨이죠? 천사장 루스벨이 하나님에 대하여 반역하는 싸움이 나타난 겁니다. 그럼 아직 그 다음 천사장으로 나타나는 가브리엘, 그 다음 이제 성경에 보면 루스벨 다음엔 가브리엘이 천사장처럼 나타납니다. 가브리엘이 임명되기 전일까요? 후일까요? 지금 이 싸움이. 임명되기 전이죠. 임명되기 전이므로 천사장은 아직 누굽니까? 루스벨이죠. 그러면은 그 천사장과 싸우는 미가엘이 천사장일 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이 훨씬 성경에 맞는 것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하늘에 있었던 전쟁은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과 합세하지 않은 나머지 천사들 그리고 사탄과 루스벨과 합세한 동조하는 또 다른 천사의 무리 이렇게 해서 싸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단의 싸움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그 배경 이야기는 이사야 14장에 두로 왕을 비유로 해서 루스벨이 어떻게 해서 타락하게 됐는지 배경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사야 14장 13절 14절,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 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누구처럼 되겠다는 것입니까?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루스벨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그 죄악의 동기는 어디서 왔느냐? 물론 교만인데, 교만은 왜 왔느냐?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것을 꼭 알고 싶으신 분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상은 알 길이 없어요. 어쨌든 루스벨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런 마음 때문에 동료 천사들을 미혹했고, 그리고 결국 하늘에서 그것 때문에 더 이상 천사들이 루스벨에게 포섭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제 드디어 전쟁이 시작됐고, 루스벨과 그의 사자들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쫓겨났습니다. 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 그 쫓겨난 상황을, 그 꼬리가 하늘 별 얼마를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천사의 상당수를 미혹했고 같이 쫓겨났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기이한 현상들, 죽은 자가 막 어떻게 혼령 비슷하게 나타나고, 또 지나간 일들 다 어떻게 또 알아맞히고, 이런 초인간적인 현상들은 대체적으로 저 루스벨과 함께 쫓겨난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하는 일들이 대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악한 천사들의 그 경로와 또 그 존재에 대하여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 기이하게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신비해하고, 자칫 잘못하면 그것 때문에 빠져들어가서 완전히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통해서 사단의 정체를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은 다음에 지구가 창조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잘 순서를 모르고 있어요. 인간이 창조된 다음에 루스벨이 타락한 것이 아니고, 루스벨이 먼저 타락을 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창조되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미 뭐 다른 경로를 통해서 설명을 한두 번 드렸던 것입니다. 사람, 그러니까 루스벨이 지구에 들어와서 인간을 타락할 때 다른 사람도 있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까? 예?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인간이 타락을 안 했으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범죄하지 않았으면 자식을 낳았을까요? 안 낳았을까요? 뭐 안도 나오고 나도 나오고 뭐 이렇게 의견이 엇갈립니다. 낳죠? 안 낳죠? 뭐 이렇게 하면 제가 헛갈립니다. 성경 가지고 답을 주겠습니다. 인간이 창조된 후에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말씀 있어요? 없어요?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그 말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후에 더해진 것은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잉태와 해산 자체는 원래 있었던 것입니다. 단지 범죄로 인해서 고통이 추가된 것이에요. 만약에 범죄하지 않았다면 입덧 안 하고 고통 없이 아주 쉽게, 예, 그 소가 새끼 낳듯이 아주 쉽게 힘 안 들이고 고통 없이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그 잉태와 해산의 고통이 더해진 것입니다. 근데 사단이 지구에 들어왔을 때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면, 아담과 하와 외에 아무도 없었던 것을 보면 분명히 창조 이전에 먼저 사단은 타락해 있었고 창조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지구에 들어온 것입니다. 순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야 성경이 전체적으로 조화롭게 풀려갑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싸움에 들어가기 전에 배경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 지구에 대하여 여기 물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구가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십니까? 예,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관리인이었습니다. 관리인. 청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이 주권이 누구에게 넘어갔습니까? 사탄에게 임시로 강탈돼서 넘어갔습니다. 사기당해서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볼 때에도 사기당해서 빼앗긴 땅을 땅주인이 포기합니까? 찾으려고 합니까? 찾으려고 하고 그럼 사기쳐서 남의 땅을 빼앗은 사람은 주인이 찾으려고 하면 금방 아이고 내가 실수했습니다. 내줍니까? 안 내줍니까? 안 내줍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뭐가 생겨요? 싸워야 되죠. 재판을 해야 되고 고소를 해야 되고 싸워야 합니다. 이 교회도 상당히 오래전에 그 잘못돼가지고 사기 비슷하게 돼가지고 재판을 14년을 했습니다. 다시 결국 찾았습니다만 이 지구를 사단이 강탈해서 빼앗았을 때 하나님께서 포기하실 리가 없습니다. 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게 아무 가치도 없는 것입니다. 지구 땅 덩어리는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포기할 수 없으셨고 사탄은 자기 있을 자리 이제 하나 마련했는데 이 땅을 내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치열하게 싸움이 벌어지는데 그 싸움에 대하여 선전포고한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이미 다 공부했습니다만 다시 확인하고 넘어갑니다. 162페이지 중간에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뱀에게 혹은 뱀 속에 들어있는 누구에게? 사탄에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와 뱀 사탄인 뱀 용 사탄 사이에 불가피하게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결말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사탄은 어디를 상할 것이라고요? 머리를 상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 그리고 사탄은 치명상을 입고 결국 멸망당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발꿈치 일시적인 상처를 입고 다시 일어날 것이고 그렇게 이미 결말은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싸움입니다. 이미 본문 내용은 읽었기 때문에 뭐 상세하게 같이 읽진 않겠습니다만 배경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 이적이 보이니 12장 1절로 5절입니다. 해를 입은 한 누가 있었습니까?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썼더라. 지금 여기 1절의 핵심은 뭐 해나 달이 문제가 아니고 한 여자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있었고 12별의 면류관을 썼다.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써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또 다른 이적이 나타나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이제? 한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일곱이요 뿔이 열이라. 그 여러 머리에 일곱 면류관이 있었다. 하늘 별 3분의 1과 함께 땅에 던져졌다. 용이 지금 막 해산하려고 하는 여자 앞에서 그 아이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려고? 삼키고자 했다. 근데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누구더라?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예수였고 그 아이를 어떻게 됐다 결국은?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자, 여기 잠깐 앞에 화면을 보겠습니다. 선과 악의 싸움이 몇 단계로 간다고요? 네 단계로 갑니다. 1단계에서는 미가엘과 용이 싸웠죠. 그리고 창조가 있었습니다. 창조된 지 얼마 안 돼서 인간이 타락을 했고,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음이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 싸움은 여자와 누가 싸우는 것입니까? 용이 싸우는 거였죠? 저런 모양으로 우리 이제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그냥 봐가지고는? 아이고, 저 나약한 여자가 애기 낳아봐야 힘이 있겠습니까? 저 밑에 용은 무시무시한 힘을 가지고 있고, 언제나 외관상 선악의 싸움은 저런 모양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선은,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에서 실패하고 질 것처럼 보입니다. 악은 언제나 이 교회를 삼키고 이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싸움의 결과는 언제나 하나님의 교회가 질 뻔하다가 이기고, 이 세상의 세력은 이길 뻔하다가 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뻔하는, 이길 것 같은 세상의 세력에 줄 서지 마시고, 질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기게 될 참 교회 앞에 줄 서기 바랍니다. 줄을 잘 서셔야 돼요, 줄. 이길 것 같지만 결국은 지게 돼 있어요. 자, 저 싸움에 대하여 잠깐 이제 추가적인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준으로 할 때 창조는 주전 대략 4000년경으로 봅니다. 정확한 연대는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략 주전 4000년에 창조가 있었다, 그렇게 계산됩니다. 1차 싸움은 이전에 이미 있었죠. 그 다음에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했고, 여기에서 이제 2차 싸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2차. 근데 2차 싸움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여자의 후손이 뱀의 용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사탄의 2차 싸움의 표적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자의 후손 예수이십니다. 우선 태어나기 전부터 싸움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된 민족은 어디였습니까? 이스라엘이었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혈통을 빌려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은 여자가 태어나기 전에 어디부터 멸절시켜버리면 통로가 끊어집니까? 이스라엘부터 다 멸절시키면 여자의 후손이 나올 통로가 끊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이스라엘 멸절 작전이 계속됩니다. 우선 이스라엘이 한 민족으로서 크게 번성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애굽이죠. 애굽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애굽에서 남자아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다 죽여라. 그거는 이제 예수가 태어날 통로를 끊겠다는 사단의 전략이죠. 그 다음에 아수로. 아수로는 뭐 지난번에 한 번 다 공부한 것입니다. 복습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서 아수르가 다 멸망시킨 지파가 열 지파입니다. 사실상 북방 이스라엘, 남방 이스라엘 모두 다 죽일 수 있었어요. 아수르가 그렇게 강했습니다. 그런데 다 죽이면 누가 못 오십니까? 예수님 못 오시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죠? 유다. 유다 족속 중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것이기 때문에 남방 유다를 구성하고 있던 유다 지파와 그 다음에 조금 더해 있던 베냐민 지파, 이것은 말살하지 못했고 북방 이스라엘의 열 지파를 아수르가 다 부셔버렸습니다.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지요. 사단은 어떻게까지 했겠습니까? 남쪽까지 쳐부셔라. 누가 막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습니다. 왜? 메시아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 다 설명하기가 곤란하니까 그냥 빨리빨리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나라는 바벨론이 포로로 잡아갔고, 그 다음 나라는 페르시아 당시에 또 한 번 유다인을 다 죽이라는 명령, 하만의 그 전략 때문에 유다인 다 죽을 뻔했죠. 근데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왕께 나가가지고 다 이야기를 해가지고 극적으로 또 역전되는 참 아주 흥미있고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가 그것도 나옵니다. 페르시아의 이야기입니다. 헬라는 힘으로 하지 않고 사상으로, 철학으로 이스라엘 민족들을, 유대인들을 완전히 세속화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지요. 이 로마 때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오셨고, 사탄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를 어떻게 하려고? 죽이려고 했죠. 헤롯을 통해서 죽이려고 했고, 계속 따라다녔고, 결국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 않으시고 의인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인간의 모든 구속사업을 이루시고 두 번째 싸움을 끝내셨습니다. 그 자세한 이야기는 이제 16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지금까지 드린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을 163페이지에서 여러분이 각자 좀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까지 다 설명드리지 않은 시간이 조금 모자라서 164페이지로 넘어가서 한 가지 좀 특별한 설명을 드리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절을 하나, 계시록 12장의 한 부분을 읽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12장 10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어떻게 하라?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설명을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분명히 하늘에서 쫓겨났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고? 쫓겨났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하다가 쫓겨난 것하고 창조 이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과 대적하려다 쫓겨난 것하고는 상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전 이야기를 한 가지 드리고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제가 반포에서 예언 집회를 한번 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에요. 근데 첫날 어떤 분이 한 분 왔는데 대단한 분이 왔어요. 그냥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듣고 아멘 아멘 하고 그냥 좋아하는지, 저분이 어디서 온 분일까? 근데 그 다음날, 두 번째 날은 7명인가 8명을 데리고 왔어요. 혼자서 다 데려다가 그냥 앞에 앉혀요. 앞에 앉혀서 들으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뭐 이렇게 전도회 하고 부흥회 하면서 헌금 안 받는데 그분은 또 헌금을 또 이만큼 준비를 해가지고 또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안 받는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교회하고 어떻게 했는지. 근데 그분이 셋째 날까지인간 잘 왔어요. 근데 이 부분, 지금 가르치려고 하는 이 부분을 딱 들은 다음에는 그 다음날부터 안 와요. 그래서 제가 그 열심히 오던 분이 8명이나 모시고 왔던 분이 한 명도 안 오니까 강사로서 좀 서운하더라고요. 그래서 등록부를 보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왜 못 오셨는지. 그랬더니 무슨 우주에 다른 피조물이 있냐 이거예요. 그런 건 자기는 못 믿기 때문에 벌써 자기하고 틀리다 이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리다고 성경 말씀을 무시하면 그 예수 못 믿습니다. 이것이 성경에 정말 기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정확한 해석인지 아닌지를 살펴서 자기가 몰랐던 것이라도 깨우쳐지면 받아야 하는 것이고, 알던 것이라도 성경과 맞지 않은 것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그런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말씀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설명을 들으시면 그런 것도 있었나 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 설명 듣고 다음 화요일부터 안 오시면 안 돼요. 우선 욥기 1장 7절 보겠습니다. 거기 이제 다 나와 있습니다. 제일 윗부분에 성경절이 나와 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누구도 섰어요?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누구 앞에? 여호와 앞에 사단이 섰더라 이것입니다. 욥기 2장 1절에 똑같은 말이 또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사단이 타락하기 전입니까? 타락한 후입니까? 타락하기 전에 사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이 현장은 일단 사단이 타락한 후예요. 후인데 누구 앞에 섰어요? 그 전에 쫓겨났지 않습니까? 근데 무슨 자격으로 요 앞에 또 섰습니까? 지금 사단이? 아, 예. 그 다음에 그럼 같이 옆에 있던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고 사단도 같이 있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하여 좀 밑에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럼 누군가? 히브리 10장 23절에 보면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라는 말이 나옵니다. 보이십니까? 장자들의 총회.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군가? 또 여기에 나온 장자들은 누군가? 한 절만 더 설명드리고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그럼 여기 나온 천사와 사람은 누군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세계 곧, 곧이라고 하는 말은 앞에 말과 같은 내용입니다. 곧 천사와 누구에게?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됐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또 이 문맥상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봐도 괜찮습니다. 누구에게?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이 우리를 지금 쳐다보고 있다. 그 말입니다.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관찰하고 있다. 그럼 이 세계가 무엇이냐? 이 세계는 헬라어 원어에 보면 코스모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코스모스, 헬라어로. 코스모스는 우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세계에는 코스모스라고 하지 않아요. 그것은 헬라어로 별도로 게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게. 이것이 이 지구 세계와 세상을 가리킬 때는 게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고린도전서 4장 9절에 나타난 세계는 개가 아니고 코스모스의 우주예요. 우주에 천사들이 있고 또 누가 있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구에만 하나님 닮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다른 우주 여러 곳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각 피조물 세계에 장자는 누군가? 가장 먼저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이 장자입니다. 그럼 원래 지구의 장자는 누굽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구의 장자입니다. 근데 그 장자권을 누가 뺏었습니까? 사단이 뺏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른 별 세계의 장자들이 모이는 곳에 지구 대표로 누가 간 것입니까? 사단이 가서 쓴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사단이 그 앞에서 서지 못하게 되었을까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죄값을 지불하신 후부터는 사단은 더 이상 지구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법적으로 지구 소유권은 완전히 이제 원주인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 아담이 무덤에 있기 때문에 누가 장자 일을 대신해 주십니까? 예수님께서 대신 장자권을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이후로는 다시는 사단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참소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는 사단의 정체가 우주에 완전하게 드러나질 않았습니다. 사단도 광명한 천사처럼 하늘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다른 우주의 장자들이 사탄을 우리가 보듯이 그렇게 보진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사탄의 정체가 온 우주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우주의 피조물들은 이전까지는 타락할 가능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사탄에 의해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단의 정체가 완전히 드러남으로 사단은 더 이상 다른 우주의 세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본체가 본색이 드러났기 때문에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 이후로는 사단은 오직 어디밖에 있을 수 없습니까? 지구만 사단이 거처할 수 있는 곳이 되었고 다른 데는 못 갑니다. 지구에 거처하는 것도 계속할 수 있습니까? 한시적입니까? 한시적입니다. 법적인 소유권은 이미 넘어가 버렸고 주인이 와서 땅 내놓으라 하면은 내놔야 합니다. 언제 주인이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는 겁니까? 재림하실 때 예수님께서 땅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 때문에 땅의 가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재림하심으로 사단은 이제 끝나는 것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성경절을 보면은 여기 있는 것이 확 풀어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속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완성되었습니다.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어떻게 됐고? 쫓겨났고. 왜? 죄값이 지불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탄은 지구 대표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습니다. 쫓겨났습니다. 11절,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이 땅을 차지할 백성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맞습니까? 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왜 그랬을까요? 여기 보세요. 이 세계, 우주 세계에 타람이 있었죠? 즐거워하라. 왜 즐거워합니까? 더 이상 타락할 가능성이 없어졌다. 너희는 이제 영원한 세계가 되었다. 그래서 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어디는 화가 있겠다.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건 어디입니까? 지구를 말하죠.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못된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왜 자기의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까? 죄값이 지불되었고 주인이 와서 땅 내놓으라고 하면 내놔야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땅 받을 사람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이제 사단이 화가 난 것입니다.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13절부터는 이제 세 번째 싸움이 전개됩니다. 그렇죠?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어 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누구를? 여자를 핍박하는지라. 그러니까 세 번째 싸움은 누구에 대한 핍박입니까? 남자를 낳은 여자, 예수를 이 땅에 탄생시켰던 교회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역사가 다 풀려가고 있습니다. 역사가 아주 명백하게 풀려가고 있어요. 두 번째 싸움은 십자가로 끝났죠. 세 번째 싸움은 예수님은 이제 모든 구속을 다 이루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올라가셨지 않았습니까? 사단은 이제 지구에 한정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이 여자를 낳은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죠. 이해가 가시죠? 자, 이제 교회에 대한 핍박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싸움은. 여러분, 교재는 165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이게 화면으로 정리 하고 갈까요? 두 번째 싸움. 두 번째 단계는 예수에 대해서 누가? 사단이 공격했고, 예수께서 십자가 상에서 무죄하신 분이 돌아가심으로 모든 인간의 구속이 이루어졌고 다 이루셨죠? 다 이루셨고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모든 구속 사업이 끝났습니다. 십자가로 두 번째 싸움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공격하는 것이죠. 이 사단이 이 세속의 세력들을 사용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곱 교회 역사 속에서 일곱 인의 역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공부를 이미 하셨습니다. 여기에다가 또 우리가 시간을 또 많이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간략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선 처음에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한 세력은 로마 제국이죠. 로마 제국이 박해를 했습니다. 제국이 박해하다가 안 되니까 313년에 밀란 칙령을 내려가지고 교회를 자유롭게 했죠. 자유롭게 된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 여러분이 일반 문서에서 잘 보지 못했던 내용을 한 가지 소개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65페이지 제일 아래 부분에 보면 밀란 칙령의 내용이 나옵니다. 어느 책에 이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와 우리 정부 산하에 살고 있는 모두에게 길조가 되는 종교, 기독교입니다. 이 당시로서는 그리스도교를 선택하여 따를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하도록 결의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 핍박받던 교회에 자유가 들어왔습니다. 이 자유와 함께 교회가 세속화되었고 타락한 역사 아시죠? 그래서 결국 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부패하면서 어느 교회가 가장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까? 로마 교회. 요즘 용어로 하면 이제 가톨릭이죠. 얻게 되었고 이 가톨릭 교회가 이제 드디어 가톨릭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설명드렸습니다만 가톨릭 교회는 원래 이제 기독교죠. 여기에다가 로마 제국과 이렇게 섞여 들어가면서 이교의 풍습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기독교 속으로.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정치력까지 들어가서 가톨릭은 이 기독교와 이교와 정치가 교묘하게 섞여져 있는 힘이에요. 그래서 그 많은 의식들이 이교로부터 온 것이고, 동시에 정치력이 있고, 동시에 또 하나님을 찾는 기독교입니다. 아주 묘한 모양으로 이 땅에 만들어진 용의 대리자입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천주교 안에 물론 좋은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이 식당에 오는 분들 중에 상당수가 천주교인들인데, 개인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얘기해보면 아주 진실한 신앙심도 있고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개인이 지금 문제라는 것이 아니고 이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사상과 방향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과 어긋나 있어요. 비유로 하자면 많은 좋은 사람들이 큰 배를 탔는데, 카톨릭이라는 배를 타고 있는데, 그 안에 그 좋은 사람들이 이 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분들에게 마음 상하지 않게 어떻게 해서 잘 설명을 할 수 있을까, 지금 그 고민을 하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괜히 남의 교회 욕하는 것 같고 비판하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혜롭게 잘 설명할까?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 좋은 분들을 어떻게 해서라도 알려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 로마 교회가 정권과 교권을 다 잡아가지고 드디어 하나님의 진실한 백성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힘을 얻기 시작한 때를 우리가 538년으로 잡는데, 538년은 교황권에 대하여 마지막까지 적대 세력으로 남아있던 동고트가 힘을 잃고 로마를 포위하고 있다가 퇴각한 해가 538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로부터는 로마 교회를 저항하는 세력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538년을 잡는 것이고, 언제 몰락했는가 하면 1798년 프랑스 혁명 시작한 후에 나폴레옹의 부하 볼티어 장군에 의해서 교황 비오 6세가 잡혀간 해가 1798년입니다. 이건 역사에도 나오는 해고요. 이 기간을 다 합치면 얼마인가 하면은 1261입니다. 60년입니다. 근데 이 1260년에 대하여 성경에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한때와 두때와 반때, 3년 반이라는 것과, 이것을 개월수로 하면은 42개월이라고 하는 것과, 42개월을 성경상 한 달은 30일로 계산합니다, 언제나. 그건 고정된 것입니다. 42개월을 날짜로 계산하면 1261이죠. 그래서 1261은 1이 1년으로 환산하라고 하는 이언 법칙에 의하면 1260년입니다. 1261, 42달, 한때 두때 반때, 이세 가지 말이 나오면 언제나 이 기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기간이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으로 나올 뿐이지 언제나 이 동일한 기간이고, 예언서에 이게 다니엘서 계시록에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1798년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성경의 교리를 다 뒤집어엎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세력이 1798년에 끝남으로 선악의 세 번째 싸움이 끝난 것입니다. 좀긴 이야기인데 줄여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산으로 도망갔고, 굴 속에 숨어 살았고, 또 미처 숨거나 도망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 교회에 그 종교 재판과 그 힘에 무릎 꿇고 다 죽고, 불에 태워 죽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싸움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싸움. 네 번째 싸움 넘어가기 전에 조금 설명할 것이 또 하나 남아 있네요. 성경절 계시록 1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이거 이제 세 번째 싸움에서 고난당하는 기간이죠.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어떻게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그러니까 여기 또 도표를 좀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교재 보지 말고 여길 보세요. 요약해서 해야 되니까. 이 세 번째 싸움이 끝난 해가 언제입니까? 1798년입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공부하게 될 네 번째 싸움과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잘 들어두세요. 이 기간 동안에 물을 강같이 토해서 여자를, 교회를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여긴 삼키는 게 아니고 떠내려가게 한다고 그랬죠. 여자를, 이 교회를 이 땅에서 쓸어버리려고 한 거죠. 그런데 누가 여자를 도왔다고 그랬어요? 땅이 여자를 도와서 용의 입에서 토해낸 강물을 어떻게 해버렸다? 삼켜버렸다. 이 말은 완전히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다시 살아났다는 말이죠. 그럼 이 여자를 도운 땅이 무엇인지 설명을 잠깐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제 한참 교황권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박해를 받다가 1517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1517년입니다.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잊어버리셔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해가 1517년이죠. 이렇게 되면서 개신교가 상당히 기둥을 조금 옮기겠습니다. 이게 1798년으로 하겠습니다. 여기가 538년이고요. 1517년도 조금 뒤로 더 옮기겠습니다. 1517년에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종교개혁 세력에 의해서 카톨릭의 힘이 서서히 약간 금이 가고 깨지기 시작했겠죠. 카톨릭 반대하는 일이 그동안 없었는데 이게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나 1540년, 어떤 책에는 34년이라고도 되어 있어요. 제수이트라고 하는 조직 단체가 카톨릭 내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제수이트라고 하는 것은 예수회라고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카톨릭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을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나가는 행동대원들입니다. 제수이트가 쉽게 말하면. 지금도 제수이트 단체가 제수이트 대원이 전 세계적으로 약 20만 정도가 각 나라에 흩어져서 활동을 하고 있고 사실상 카톨릭 세계를 끌고 가고 있는 힘은 제수이트입니다. 이 제수이트가 로열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창설이 돼가지고 올라오는 종교개혁 세력을 박멸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곡차곡. 종교개혁 세력이 상당히 또 이렇게 약화됐고 더군다나 그 뒤에 이어서 나온 개혁자들의 뒤를 이어서 나온 사람들이 제구실을 못해줘가지고 종교개혁 세력은 상당히 미진한 상태로 빠져버렸습니다. 영국에서 다시 개신교도들에 대한 탄압이 시작됐고 개신교라고 하면서도 여러 가지 그 천주교의 의식들을 그대로 가지고 간직한 채 개신교를 서서히 탄압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저항해서 뛰쳐나온 사람들이 바로 그 유명한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는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영국의 신실한 개신교도들, 프랑스의 신실한 개신교도들은 위그노라고 했고 영국에서는 청교도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도망 나와서 네덜란드로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여의치 않아가지고 배를 타고 그냥 아주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그것이 몇 년인가 하면은 1620년입니다. 1620년. 떠나서 한참 배를 타고 가서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그 도착한 땅이 미국입니다. 미국에 이 청교도들이 도착했을 때 남자가 78명, 여자가 24명이었습니다. 여자의 절대수가 모자라니까 여자를 잘 떠받들었겠죠. 지금까지도 잘 여자를 받들어 모십니다. 레이디 퍼스트. 어쨌든 그 정신이 거기 이제 이어진 것이죠. 청교도들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세운 목표는 왕 없는 국가, 교황 없는 교회, 그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거대한 개신교 국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은 반드시 선서할 때 어디에 손을 얹고 합니까? 성경에다 손을 얹고 말씀대로 성경대로 바르게 통치할 것을 선서합니다. 약속을 잘 지키지는 않지만요. 어쨌든 그래서 유럽에서 쓸어버림을 당할 뻔했던 교회가 누구 덕분에 살아난 것입니까? 미국 덕분에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이 여자를 도운 땅은 어딥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이 땅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공부하게 될 계시록 13장에 또 나옵니다. 이 땅은 어디라고요? 미국입니다. 바다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하여 살아가는 이 큰 무리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땅은 상대적으로 한적한 곳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을 가리키는데 미국이 그 당시에 별로 사람이 없던 한적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거의 이길 뻔했는데 땅이 여자를 돕는 바람에 사탄은 다시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이제 또 살아났습니까? 교회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거기로 쫓아갔겠죠? 분내어 쫓아가서 다시 미국의 개신교회를 타락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재 168페이지입니다. 12장 17절 중간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이게 마지막 싸움이죠? 이 사단의 공격을, 마지막 공격을 받게 될 남은 자손은 과연 누군가? 그 특징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더라. 그러니까 사탄의 용의 공격을 받으니까 하나님 백성은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사탄이 나에게 아무런 시험도 안 줄 때 좋아하지 마세요. 절대로 그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사탄은 참 하나님의 백성을 그냥 편안하게 신앙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가 생활을 마구 함부로 해가지고 시험 오는 것은 그거는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누가 주는 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신앙을 하려고 할 때 오는 시험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지금 시험이 별로 없다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살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지 않다는 신호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거나 아니면 워낙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사단이 근처도 못 갈 정도로 영이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건들 필요도 없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단의 백성, 둘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용이 분노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이제 곧 일어날 선악의 마지막 싸움이죠. 자, 여기부터 이제 남은 자손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설명을 잠깐 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구교, 천주교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고,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개혁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시작은 누가 했습니까? 루터가 했습니다. 1517년 성경의 권위와 믿음을 강조했고, 1520년 개혁주의가 나타나서 루터파로부터 갈려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서와 교회와 장로를 이제 강조하는 개혁주의가 나왔습니다.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25년에 재침례파가 나왔습니다. 정교 분리를 주장했고 유무상통하는 교회였습니다.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34년에 여러분 169페이지 도표에 나와 있습니다. 성공회가 갈려져 나와서 회심과 속죄와 재림을 강조하는 교회로 등장했습니다. 다 좋은 교리들이죠. 성서적인 교리들이죠. 그 다음에 다시 개혁주의로부터 1560년에 장로교회가 파생돼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면서 장로제도를 조직화했습니다. 다시 성공회로부터 1612년에 침례파가 갈려져 나와서 세례 대신에 침례를 주었고 성서적으로 성만찬 예식을 시작했고 유아 세례를 거부했습니다. 다시 1787년에 성공회로부터 감리교회가 파생돼 나와서 사랑과 성령과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각각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저게 다 합쳐지면 어떨까요? 좋겠죠? 네, 합쳐집니까? 안 합쳐집니까? 안 합쳐집니다. 인간의 죄악된 속성은 어느 구석에서나 작용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해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에 있어서도 인간의 죄악된 속성이 작용을 한 것입니다.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들이 1, 2, 3, 4라고 하는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교회에 속한 어떤 사람이 성경을 다시 깊이 연구하다 보니까 미처 이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성경의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오라고 하는 진리를 찾아서 교회에다가 이제 제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도 성경에 있으니 우리가 따라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기존의 진리를 가지고 있던 이 교단이 새롭게 발견된 진리를 잘 수용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걸 찾아내가지고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그럼 이 사람은 분명히 성경에 있는데 자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것을 몽땅 가지고 뛰쳐나가서 교파를 하나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교파가 어떤 책에는 1187개 개신교 교파가, 어떤 책에는 더 세분화시켜서 2만 개, 이렇게 교회가 다 갈라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로교회만 파가 120개 정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 갈라졌습니다. 때로는 교리 싸움에 의해서 갈라지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권 다툼에 의해서 갈라집니다. 이것이 오늘 교회와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저 진리가 다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1800년대를 전후로 해서 이제 교황은 몰락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말씀이 자꾸 나왔죠? 우리가 계시록 10장 공부할 때 이미 저 공부를 다 했습니다. 1831년부터는 특별히 윌리엄 밀러라고 하는 사람이 2300주야를 해석해가지고 적용해 보니까 1844년에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물론 마지막 적용은 잘못되었지만. 그런데 그 2300주의 해석에 대단한 설득력과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막 한참 재림운동이 무르익어 가던 중에 1833년에 재림의 징조 중에 하나였던 별 떨어지는 사건이 북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타오르던 불길에 휘발유를 끼워 얹은 것처럼 굉장한 속도로 재림운동이 번져나간 것입니다. 기성교회에서 볼 때 그렇게 커지니까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재림운동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마침내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을 교회에서 징계 처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마침내 밀러의 견해를 받아들이는 자를 징계 처분하는 일이 각 교회에서 시작되었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이 각 교회로부터 징계받아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서도 나오고 저 교회에서도 나오고 또 이 교회에서도 나오고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모여져서 재림운동을 끌고 가는데 그 당시 미국에서 기록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만 5만에서 10만 정도의 무리가 재림운동에 가담해서 움직여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인구로는 굉장히 많은 인구였습니다. 근데 이들은 지금 날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언제로? 1844년 10월 22일로 날짜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0장에 예언되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달콤한 기별에 많이 몰려왔다가 쓴맛을 보고 어떻게 됐습니까? 다 떨어져 나왔죠. 그러나 여전히 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재림운동에 가담한 사람들도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고 맞습니까? 1844년 대실망과 함께 떨어져 나갔지만 그래도 남은 자들은 역시 여러 교파에서 나온 사람들이 남은 것입니다. 이 과정 이해가 가십니까? 네. 그래서 계시록 10장 8절로 10절에 이 예언이 나오는 것입니다. 뭐 배웠으니까 다 생략하고 마지막 부분만 보면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어떻게 되더라? 쓰게 되더라. 이렇게 단맛과 쓴맛을 본 다음에도 여전히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모여 앉은 것입니다. 그들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예언의 빗나간 이유를 찾아내고 다시 예언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에게 전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어느 교파입니까? 이 사람들은 어느 교파예요? 여러 교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 교파가 가지고 있던 성경의 진리를 다 가지고 나왔겠죠. 이 소수의 사람들 중에 끝까지 남아서 성경 연구에 참여했던 중요한 인물들이 여기 나옵니다. 조수아 하임스 감리교회 목사, 사무엘 스노우 회중교회 평신도, 조셉 베이츠 크리스찬 교회, 저 사람은 이제 평신도였고 선장 일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찰스 피치는 장로교회 목사, 하이람 에드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감리교회 목사, 제임스 와이슨 크리스찬 커넥션 교회 목사, 그리고 토마스 프레블은 침례교회 목사, 엘렌 화이슨 감리교회 평신도, 레첼 프레스토는 제7일 침례교, 그리고 조시아 리치는 감리교회 목사. 이 외에도 성공회 루터교 청교도 이런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앉아서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이러한 것을 성서적 진리로 믿고 있습니다. 검토해 봤습니다. 맞으면 오케이 받아들였습니다. 또 침례교에서도 그렇게 하고 감리교, 제7일 침례교 또 여러 다른 교파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들을 하나씩 내놓고 같이 검토하고 연구해 봐서 성서적으로 다 합의가 되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확인하고 인준하기 시작해서 각 교파가 가지고 있는 성경적 진리들을 다 모은 것입니다.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잘했습니다. 이건 아주 잘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바로 그 일을 여기에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교파의 아름다운 성경의 교리와 진리들이 한자리에 다 모여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인 사람들이 시작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여기 보시듯이 루터파, 감리교, 성공회, 제7일 침례교, 장로교, 개혁주의, 침례파, 재침례파 여러 교파의 사람들이 재림운동에 가담하다가 1844년 대실망을 겪고 나서 다시 모여가지고 성경을 연구한 결과 태어난 교회가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입니다. 1844년의 그 쓰라린 경험은 이 역사의 마지막에 성경의 모든 진리를 한꺼번에 모아서 소유하고 있는 이 땅에 남은 교회를 탄생시키기 위한 해산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것입니다. 안식일교회가. 어떤 천주교 유명한 신부가 추기경이라고 하는 신부가 이 교부들의 신앙이라고 하는 책에 안식일교회를 이렇게 비판해 놨습니다. 비판치고는 꽤 잘했어요. 제7일 재림교인 458페이지입니다. 안식교의 교리를 보면 여러 교회 교리를 한두 가지씩 따다가 잡채를 만들어 놓았다는 느낌을 준다. 그럼 잡채 좋아하십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서 아주 묘한 맛을 내지 않습니까? 즉 카톨릭 교회에서는 구원을 위한 각 개인의 협력의 필요를, 유다교회에서는 토요일 안식일과 수입의 10분의 1 헌금과 돼지고기 금식 등을, 개신교로부터는 성서 유일 규범주의를, 베프티스트파로부터는 유아세례 부정과 침례 등을, 현대 위생학에서는 담배, 커피, 차, 술의 배척 등을 따왔다.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잘못한 거 없어요. 각 교회가 가지고 있던 성서적 교리와 진리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람들은 비록 부족하고 때로는 모자라고 실수를 하지만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리는 아주 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다른 교회의 목사님 하시다가 목회 포기하고 우리 진리를 잘 배워서 안식일교회 교인이 된 목사님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어떤 분은 공부를 다시 해서 목회를 하는 분도 있고 저희 서울중앙교회에는 장로를 하는 분도 있습니다. 장로계 목사하다가 우리 교회에서 장로하는 분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아직 우리 교회는 안 됐지만 안식일마다 예배드리러 나오는 목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부를 또 하고 있는 목사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목사, 침례교회 출신 목사가 저하고 대화하는 중에 그래요. 자기가 이제 이 교회 교리를 연구하다 보니까 침례교회 있을 때 성경하고 빗나간 게 너무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고칠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통하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교파를 하나 새로 만들어야 되겠다. 성경에 맞추어서. 그러던 중에 어떻게 저렇게 이제 연결돼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와 연결이 돼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공부를 하고 보니까 자기가 하려고 하던 게 여기 다 있는 거예요. 침례를 받고 우리 교인이 된 다음에 하는 말씀이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안식교회와 보니까 교파 따로 만들 필요가 없더라. 와보니까 여기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 다 있습니까? 모든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성서적 교리와 진리를 다 모아놓은 것입니다. 잘했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왜 이단이라고 하는지. 이단 소리 듣는 건 괜찮아요. 그건 뭐 예수님도 들었고 바울도 이단의 괴수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얘기했고. 근데 문제는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저희하고 처음에 와서 공부하다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런 진리가 여기 있었냐고 하고 그렇게 좋아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색이 싹 바뀌어가지고 전화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알아보면 옆에서 누가 하필이면 왜 그 이단에 갔느냐.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교단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당히 지금 뭔가 구체적인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럼 뭐 이단 소리 듣는 건 상관이 없는데 원래 그것이 뭐 제대로 사용된 역사가 없으니까요. 뭐 가톨릭 시대에도 루터 이단이었고 수많은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다 죽었습니다. 이단이란 말 듣는 건 괜찮은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찾다가 포기하니 그래서 지금 상당히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뭐 두세 달 후면 뭔가 좀 보여지는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진리를 고수하시기 바랍니다. 사람 말에 의해서 좌우되시지 말고 언제나 우리의 모든 신앙의 기준을 성경을 가지고 판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자손이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계시록 12장 17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 곧 뭐 하는 사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래서 누구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까? 사단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공격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제일 분간 판별을 잘하는 존재는 사단입니다. 예, 하나님 백성인지 자기 백성인지 사단은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그럽니까? 자기가 귀신이니까.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되면 가차없이 공격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오는 시련과 시험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시면서 믿음으로 그 모든 시험과 시련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오셔서 사단으로부터 땅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옮겨지는 그날까지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